나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 은혜로 나설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말씀을 오늘 대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함께 은혜 아니면 정말 나서지 못한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나설 수 없는 자들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은혜 아니고 믿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걸어가는 삶 걸음 걸음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내가 어찌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랴, 우리는 은혜 아니면 나설 수 없다고 주께 말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주의 은혜로 걷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주 앞에 나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서 예배케 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미국에 이민을 왔든지 유학을 왔든지 우리의 나라를 고국을 떠나서 이곳에 온 사람들입니다. 고국을 떠날 때를 모두가 다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낯선 땅에 간다는 것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시작했었습니다. 낯선 땅일 뿐 아니고 그 땅에 가면 말, 가장 기본적인 말조차 잘 안 통한다는 생각을 할 때에 참 답답함이 많이 있었고, 그런 답답함을 좀 채우기 위해서 제 경우에 있어서는 유학을 왔는데 부모님들께서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거 없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민 가방을 네 개를 가져왔는데 한 이민 가방에는 라면을 넣어주셨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라면이라도 먹고 연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미국에 와서 라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거의 못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라면이 들어있던 그 가방을 지금도 생각하는데, 그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비행기를 탔지만 저는 비행기 안에서 12시간에 가까운 그 여행 동안에 한순간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는 그 낯선 땅, 그리고 결혼하여 얼마 안 되는 그 신혼부부였었는데 아내를 데리고 가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민 가방 4개가 불안을 떨쳐내버릴 수 있게 못했고, 이민가방 4개 안에 들어있는 그 라면이 나의 보장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말씀해 보면 처음으로 떠난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옮겨간 곳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민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민을 갈 때 우리 못지않은 그런 낯설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우리가 챙겼던 라면이나 우리가 챙겼던 가재도구나 이런 것들을 그리 많이 챙기지는 혹시 못했을지라도, 재산을 가져가긴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보장이 아니었고 그는 믿음이 그의 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느 사람 같지 않게 믿음을 가지고 그 걸음을 행하였기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모험의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모험의 여행을 떠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믿음으로 가는 모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그 땅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그 표가 있어야지 진정으로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표도 없이 나는 믿는다 하면 그것은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를 우리는 파악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믿지 않는 자에게 표가 있었는데 그 표가 오른손 아니면 이마에 표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666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계시록 13장 다음인 14장에 가면 믿는 사람에게도 표가 있는데 그 표가 이마에 새겨져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표는 어떤 표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상징에 관한 말씀들로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표를 가졌다고 할 때 여기다가 무슨 이름을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다 6666이라는 그 짐승의 표를 쓰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표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표가. 그것은 이마에 나타났고 손 오른손에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마는 가릴 수가 없어요. 오른손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늘 쓰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실질적으로 삶에서 드러나는 무엇이 돼야지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여행을 떠날 때 그가 가졌던 것은 믿음의 표였는데 그 믿음의 표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믿음의 표의 첫 번째가 순종의 표였고 두 번째는 예배의 표입니다. 믿는 사람은 순종의 표가 있어야 되고 예배드리는 표가 있어야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 얘기를 합니다.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는데 야고보서에 보면요. 야고보서 2장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19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 입으로 말하거나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의 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는 이 야고보서에 얘기하는 건 행하여야지 그것이 믿음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기예보를 들었는데 비가 온다 그랬어요.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어린아이가 당장 우산을 가지고 와서 쨍쨍 내리쬐는 햇볕 밑에서 나가려고 할 때 어른들이 붙잡고 지금 이렇게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데 왜 우산을 들고 나가느냐고 막았습니다. 아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보를 들었는데 비가 온다니까 들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들었을 때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데요, 뭘 믿느냐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에 순종을 하는데 뭘 믿고 순종하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조차 갖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는 것은 무엇을 따라가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순종한 사람들이 순종을 했다 할 때는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가 우리의 순종이 온전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노아도 믿음의 사람인데 노아가 순종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순종했는데 무엇을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명하시는 것을 순종한 것이 그에게 믿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에 장애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다른 많은 것들을 쫓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에게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경험을 쫓습니까? 경험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다 그러면 그것은 바른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성을 중시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최고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들이 나와요. 자유주의들은 믿는데 무엇을 믿겠다는 것이냐면 이성에 반하지 않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이성에 반하는 것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자유주의자들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얼마나 많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내 감정에 이렇게 생각이 돼. 내 생각에 이렇게 생각이 돼. 내가 느끼기에 이래 하는 것이 척도가 되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순종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학문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학문의 세계가요.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학문의 세계로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칫 떠나게 되기 쉽습니다. 학문은 확률 싸움이에요. 확률로 볼 때 어느 것이 옳으냐에 따라서 그 길을 가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확률을 99%의 확률로 볼 때 이것은 참이다. 95%의 확률로 볼 때 이것은 참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것이 세상의 학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1%의 가능성, 5%의 가능성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그것을 오히려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수학도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할 때 수학을 엉터리로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수학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을 좋아합니다. 이 세대는. 과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다면 그것도 믿음과 우리의 순종의 삶에 장애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뿐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모두가 확인하고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이거는 누구를 따른다는 얘기냐면 그 말씀하신 분을 믿는다. 그 말씀하신 분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믿는다 해가지고선 그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믿는다는 말을 할 때는 네가 바알을 믿느냐, 네가 아세라를 믿느냐, 네가 이 세상의 잡신을 믿느냐, 이 세상의 네 생각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 한 분을 믿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로 순종하게 되는데 장애가 되는 게 또 하나 있다 그러면 환경입니다. 환경. 우리는 순종하고자 할 때 환경을 늘 바라보지 아니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환경만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에 기댄다는 것은 참된 순종도 아니고 참된 믿음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으려고 했으면 못 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떠나냐면 75세에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간 세월이 175세라면 75세면 오늘날로 친다면 인생의 노른자입니다. 이제 그때는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거기서 더 쌓아 올리기 위해서 안정되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그런 시간에 옮겨 다니면요, 실제로 이 세상적으로 보면요, 보통은 잘 안 됩니다. 그런 시간에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될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는데,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그 환경에는 정착할 나이에 아브라함은 그 발걸음을 옮겼던 겁니다. 환경을 따른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환경은요, 우르에서 처음에 떠났는데, 우리가 이민을 가는 것과 아브라함의 이민의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는 이민을 갈 때 어느 대로 이민을 갑니까? 보통 우리가 사는 것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꿈과 더 나은 비전과 미래를 향해서 떠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는 당시 세계로 보면 중심된 세계예요. 메소포타미아는 중심입니다. 4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라는 데를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보니까 우르라는 도시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발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집들과 여러 가지 구조들을 추산해서 그 당시에 그 도시의 인구가 얼마 됐겠느냐를 추산했더니 한 25만 정도 사는 도시예요. 여러분, 오늘 미국에서요, 우리가 큰 도시 같은 데 주로 살기 때문에 25만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요, 25만 정도 되면요, 지금 미국에서도 큰 도시에 속합니다. 아주 큰 도시는 아니지만 도시로 괜찮은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와서 있었던 도시가 10만이 모입니다. 10만. 10만 사는 도시인데 있을 거 다 있습니다. 학교도 그런 대로 큰 학교고, 그 학교 안에 축구장이 있는데 축구장이 10만이 넘어요. 10만이. 인구가 10만인데. 그럴 정도로 이 10만 정도 돼도 미국에 그럴 만한 괜찮은 도시예요. 어떤 도시 가면 5천 명 인구가, 뭐 몇백 명 이런 도시들도 조그만 타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세계의 25만이라는 것은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에서 지금 옮겨가고자 하는 데는 실제로 잘 알지도 못하지만 가나안 땅이라고 알았다고 할 때도 가나안 땅은 완전히 산골입니다. 우르 땅에 비하면. 따져보면, 환경적으로 따져보면 이거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이에요. 뭘 얻기 위해서 그 산골을 들어갑니까? 이런 도회지에 살던 사람. 아브라함은 그런 환경이 분명히 눈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따라갔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는 것은 이렇게 환경과 역행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갈 바를 정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을 모르고 떠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가라,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여러분, 환경 탓하고 들리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길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할 때도 물을 갈라주지 않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가자. 물 속으로 들어가라. 그럼 내가 갈라줄게. 믿음이라는 것은 갈 바를 정하지 않고 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환경을 탓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요, 그것이 믿음의 진정한 표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표는 뭐였냐면 단을 쌓은 표입니다. 7절에 그리고 8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곳에 단을 쌓고 8절에도 보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단을 쌓지 않습니다. 그때 쌓았던 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이것을 해석하면 이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렇게 이민을 가서 알지 못하는 곳, 모든 것들이 낯선 그런 곳에 가서 예배를 때때마다 드린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을 쌓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생각이 많고 얼마나 바쁜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바쁘다 하지 않고 단부터 쌓기를 원했고,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기 사는 집보다도 단 쌓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사는 장막보다 하나님의 집에 단을 쌓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음이 히브리서에서 해석을 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을 함께 받은 야곱,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는 장막에 거하면서도 뭘 바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하나님의 성, 영원한 성, 미래의 성,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삶은 오로지 영적이었습니다. 오로지 영적이었어요. 그가 장막을 안 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는 장막보다 단 쌓는 것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코르텐 봄 할머니라는 분이 수기를 썼는데, 유대인의 나치 수용소에 들어가서 이 감옥살이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참 사랑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예배만은 막아주지 마십시오. 예배만 드리실 수 있게 한다면 제가 불평하지 않으며 이 감옥 생활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는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간수들이 오고 가고 뭐 찬양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소리만 나면 금방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수용소에 이가 끓었습니다. 이가. 그래서 이가 끓으니까, 이가 끓는다는 소문이 금방 퍼지죠. 금방 퍼지니까 간수들이 이가 옮을까봐 그 방 근처에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는 거기서 소근소근 기도하면서 소근소근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면서 같이 예배드리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그 방은 이가 들끓는 방이었지만 예배가 그치지 않고 찬송과 기도가 그치지 않는 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중심에 두고자 하는 그런 예배표를 믿음을 통해서 갖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있는데 그 감옥에서 그들이 뭘 했냐면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 밤중에 그 차가운 감옥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아주셔서 그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5절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응답이 어떻게 하냐면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더니 열려야 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겨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풀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갇힌 것 있습니까? 메인 것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그것은 우리의 장막보다 더 중요합니다. 장막보다. 학계서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을 짓다가 중간에 스탑했어요. 환경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개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사는 집은 판자를 잘 붙여놓고 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은 이렇게 황무하게 하는 것이 가하냐 이거예요. 너희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심에 놓고 있느냐 아니면 너 사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를 학개가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합니다. 믿는다 하는 데는 표가 있어야 돼요. 표가. 어떤 표요? 순종의 표가 있어야 되고 예배드리는 삶의 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면서 스스로 질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두 가지가 표라고 오늘 말씀해서 생각을 해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다음에 이 두 표 간의 관계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순종한다. 믿음으로 순종한다. 믿음으로 예배드린다. 이 두 가지의 관계가 무엇이겠는가?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순종과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나눌 건 없지만 우리의 전생활이 예배요 전생활이 순종이지만 좀 나눠본다면 6일 동안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7일째 와서 예배드리고 6일 동안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보니까요 비유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모험의 여행을 떠난다 그랬어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모험의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떠나보셔서 알죠? 여행을 떠나면 차들이 열심히 갑니다. 열심히 가는데 가다가 어느 지점에 가면 반드시 주유하기 위해서 주유소에 들릅니다. 주유하고 그 다음에 또 가고 또 가다가 얼마쯤 가다가 또 주유하고 또 가고 제가 이거 하고 이 비유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순종해 갈 때 순종해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난은 아닙니다. 순종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그 순종의 삶을 다시 주유하듯이 리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을 계속해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에 예배하도록 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평생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끝까지만 간다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쓰러져요.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받느냐? 예배 중에서 받는 거예요. 주님 순종하다 지쳤습니다. 다시 내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배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 예배하라 이런 요구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브라함에게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선물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가져갈 게 그렇게 많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은 겁니다. 주실 것이 많은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움을 제가 경험했는데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주고자 하는 게. 두 가지가 첫째는 땅이요 둘째는 자손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손에게 주리라 할 때 보면 내 자손에게 준다고 얘기를 할 때 보면 실제로 그 땅을 누가 갖게 되냐면 이삭이 갖게 되고 야곱이 갖게 되고 요셉이 갖게 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준다고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느 성경이 딱 기억이 날 겁니다.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자손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이 자손이 누군가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길에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는데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땅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얻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은요, 구약식으로 보면 그 가나안 땅의 어떤 그 넓이만한 땅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땅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그리스도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되면 뭘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처럼 큰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천국.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요, 보통 선물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부의 두 요소를 대라 그러면 땅과 자손입니다. 자손과 땅. 근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땅과 자손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참된 부를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참된 부는 그리스도여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여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은 뭐냐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천국을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참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 부자는 뭐로 결정됩니까? 많이 가진 것으로 참 부자가 결정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상자, 이만한 상자 하나를 가지고 있고 어떤 다른 사람은 창고에 그런 상자를 100개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우리는 아직 누가 부자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상자 안에 뭘 가졌냐는 게 부자를 결정합니다. 한 사람은 상자 하나 가졌는데 그 안에 100불짜리 지폐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다 세보니까 10밀리언, 천만 불이 들었어요. 천만. 이만한 상자 안에 100불짜리,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상자가 100개예요, 창고에. 그런데 그 안에는 버릴 종이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상자를 하나 가져도 그 안에 100불짜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부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으로 우리가 옮겨갈 때에 어떤 사람은 창고에 100불짜리 상자를 100상자 가지고 있어요. 100상자.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상자, 조그만 상자, 큰 상자도 아니고 조그만 상자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와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거 가지실래요? 어느 거 가지실래요? 창고 속에 있는 100불짜리 100상자 만만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하셔야 돼요. 무엇이 가장 큰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스도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부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과 예배의 표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험의 믿음의 여행을 떠나서 다른 것 다 놓치더라도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표를 가지세요. 순종의 표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너 믿음 얻었냐? 그러면 하나님 나 순종이 믿음의 표입니다. 너 믿음 얻었냐? 그러면 하나님 이 예배하는 삶이 내 믿음의 표입니다. 그 두 표를 보여준 자마다 그 두 표대로 살아간 자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받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천국의 부요와 영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땅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땅에 머무르십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그 땅이 가장 풍성한 가장 부요한 땅인 줄을 믿으시고 그리스도와 천국을 소유하여 참된 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를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같이 찬양하며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더욱 굳세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 그곳에는 세상이 소위 말하는 그 보장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기는 세상이 말하는 보장이 아니오 하나님의 보장이 있음을 견고히 붙드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그곳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는 그곳에 천국의 확실한 보장을 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다시 한번 붙들게 인도하여 주시고, 입으로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고 마음으로 굳게 붙잡을 뿐 아니고 손으로, 발로, 눈으로, 행함으로 나타내는 순종의 믿음, 예배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온전히 주장하실 줄을 믿고 오늘도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여 싸우니 나가는 발걸음마다 굳센 믿음으로 주 앞에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으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